제 197회 구조론 열린 마지막 팟캐스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도전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곡기는 공자의 승리가 맞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공자의 승리다 그러니까 다 뜨악해 하죠. 무슨 공자냐 이렇게. 근데 이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문재인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세부적인 걸 논하는 게 아니라 큰 그 역사의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큰 그림을 볼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사 지내야 되나 뭐 골치 아파. 오늘부터 막 선배한테 깍듯이 절해야 되고 막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막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고 막 명절에 선물 드려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잖아. 갑자기 막 가 쓰고 상투 틀어야 되나 그러고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교라는 것은 다 왜곡된 가짜예요. 예를 들면 뭐 선배한테 존댓말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이 만든 거예요. 원래 중국 사람 존댓말 안 해. 이걸 공자 탓을 한다고. 공자 때문에 우리가 선배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말이 되냐고. 조선시대도 8년까지만 말텄어요. 8년까지는 말투고 10살 넘으면 이제 존댓말하고 원래 존댓말하는 것은 젊은이가 어른한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한테 존댓말해야지 같은 미성년자끼리 무슨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막 선배한테 존댓말하거나 초등학생 돼서 중학생 됐을 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왜 중학교 2학년한테 갑자기 어른한테 하던 존댓말을 해야 되나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예 2학년하고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교라고 알고 있는 것은 공자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옛날 그 할배들이 만들어 놓은 봉건 섭속이라는 거죠. 그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봐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꼬여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교냐 기독교냐 불교냐 다 종교가 다른데 그럼 공자가 옳다 그러면 기독교 신도들은 오늘부터 다 갑자기 막 유교로 갈아타야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종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봉건적인 관습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 유교라고 해서 다 상투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상투 안 틀었어. 한국 사람만 상투 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라고 믿는 것은 그냥 봉건 관습이다. 진짜 유교가 뭐냐. 엘리트주의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주의를 이제 제가 또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 엘리트주의 말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주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엘리트주의다. 간단하게 말하면 강자의 철학인 거예요. 왜 강자의 철학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왜 약자의 철학을 갖고 있냐. 약자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약자잖아. 약자니까 당연히 약자의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회의 발전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약자의 철학을 가지면 그 사회는 망해요. 그래서 약자들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삐딱한 쪽으로 한번 가봐요. A, B 두 길이 있다면 A가 옳고 B가 틀렸다. 100% 약자들은 B로 갑니다. A로 가면 못 가요. 실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B로 가면 이제 야 이놈들아 너 왜 B로 가냐 이렇게 저쪽에서 시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B로 간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 그럼 아 너희들 그럼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0% 찬성해도 찬성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소인배 행동이에요. 이용수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일단 반대하잖아. 그 왜 반대? 일단 반대해야 돼. 그게 습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본능이 본능. 그래서 원시 부족민들은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찬성, 틀린 말하면 반대. 이거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은 무조건 반대일세. 반대를 해야 이제 상대방이 반응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내 패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미리부터 패를 결정하면 손해인 거예요. 고스톱을 치든 뭐 바둑을 하든 뭐든지 먼저 상대방의 패를 보고 자기 전략을 세우는 거지 먼저 전략을 세우는 쪽이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피곤한 과정, 그런 그 눈치 보기 막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걸 건너뛰자. 그냥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심리전, 뭐 눈치 보기, 이런 떠보기, 간보기, 응수타진 이런 거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가자. 이게 공자의 사상이라고.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수장들은 에볼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인데 백인들이 지어냈다. 에이즈라는 병은 원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 아프리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왜 에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소를 할까? 반응을 보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미국인들이 뭐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질러보는 거야.
브라질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그 뭐 누구더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예, 그 이름 까먹었는데 만델라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된 그 아저씨도 은백인가? 에이즈는 존재하지 않는 병이다 그러고
이번엔
아프리카 다 그래. 주술 막 푸닥거리 이런 거 하고 아직도 뭐 인어가 있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자의 승리가 맞아요. 그 뭐냐면 그런 부족민의 관습이 유럽에 더 많이 남아있어. 그 게르만족의 관습인데 뭐 5G 시설을 50군데를 불질렀다 그러고 이런 것은 굉장히 미개한 짓인데 브라질 대통령 지금 그러자고 있잖아요. 막 의기장을 놓는 짓을 한다고. 근데 그게 본능이야. 그래서 지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반지성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왜 반지성주의냐. 원래 인간은 반지성주의야.
아니, 근데 그러면 한국은 왜 좀 덜한 거예요. 유럽보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과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없던데.
그래, 미국인에 비해서 미국인은 아직도 뭐 지구 평면설 이런 거 믿고 있잖아. UFO 믿고 있고 뭐 51구역에 외계인이 와 있다 그러고 음모론의 천국이 미국이야. 우리나라부터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하고 온갖 음모론이 다 있어요. 화씨 911 그것도 음모론이고 멀쩡한 지식인이 음모론을 한다니까. 우리는 김어준이 음모론을 하는데 유럽은 아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음모론을 하고 있어. 뭐 딸랍 지폐 뭐 있다 그러고 막
아 지폐 거기 뭐 이게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있다 그러고 뭐 온갖 음모론이 다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음모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떠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씨 911 만든 그 아저씨도 그 뭐 부시가 음모를 꾸며서 그 상도의 빌딩을 폭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한번 떠보는 거야. 한번 찔러보는 거라고. 당연히 이제 그게 매너다. 한번 찔러봐드려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도 한번 찔러보고 막 딴 생각하고 날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신경질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져. 일단 회사에 딱 들어가면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든 직장 상사가 날 성추행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신고부터 하고 특히 한국인이 타겟이야. 백인들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 그래서 한국인이 직장 상사 다음 일단 이제 약점을 잡는 거야. 뒤쫓아 딱 해서 한국인들은 보나마나 그 보험에도 가입 안 하고 법규도 안 지키기 때문에 틀어보면 다 나온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 직원 한 명 뽑을 수도 저희 알바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못 믿겠다. 이러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바 아버지한테 전화해 보면 다 알지. 전화번호만 알면 다 돼. 근데 미국 같으면 못 믿지. 아버지 답해야. 아버지가 알바한테 야, 그 점장 좀 띠라지 않냐 해먹자 하고 알바 아버지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어. 야, 김밥 빼돌려. 못 믿어. 그러니까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동민 네.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좀 지나간 얘기인데 그 이제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네.
그러니까 그 엘리트를 우대하기로 하자.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해서 네.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돼요. 스위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되잖아. 스웨덴은 그 검사도 안 하는데 버티잖아. 그럼 4천 명 죽었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어. 굉장히 무식한 짓이야.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버티기. 그냥 인구가 적으니까 된다고. 땅도 넓고 되는 나라야 되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한국은 되는데 중국은 안 돼. 중국도 나름 잘하고 있지만 너무 무식한 방법을 쓰잖아.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가 먹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대나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엘리트주의가 먹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일본은 내가 볼 때 미국하고 비슷해요. 일본인들은 자기가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음모론을 좀 있어야 된다, 뭔가 안티를 좀 해야 된다, 엘리트가 뭘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불신이 있는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이용수의 본심. 이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제 생각에는 할머니를 붙이는 게 별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뭐 그렇죠.
공적 공간 나왔으면 공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그냥 노무현이라고 그러고 김대중 김대중이라고 그러지. 난 노무현 김대중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인데 할머니도 이용수라고 불러야지. 꼭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남자는 다 영감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건 공정하지 않아.
원래 어법상으로는 네. 공적인 자리에서 님자 붙이는 게 굉장히 오히려
경례라고 하더라고요. 공적 용어는 그냥 이름 부르는 게 맞아요. 율곡하면 율곡이라고 해야지. 뭐 그 할배 이러고 막 영감제 이러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저희 사이트에서도 가끔 노무현님, 대통령님 뭐 이런 네.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오히려 결례예요.
근데 사적 발언은 괜찮아요. 사적으로는
그렇던데.
그렇죠. 근데 공적 공간에서는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게 맞다. 제가 이제 이용수의 본심이 뭐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항상 지금까지 강조해 온 거예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고졸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이용수 할머니가 뭐 못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제 교육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고졸들은 항상 이 기본적으로 뭔가 삐딱한 태도로 가고 누군가의 발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목을 잡듯이 그 아니면 충성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 예를 들어 내가 고졸인데 저쪽은 대졸이다. 그럼 내가 충성을 하든지 발목 잡든지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협력이 불가능해. 수평적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막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막 덤비고 막 몇 명을 죽여드릴까요? 두 명까지 죽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막 골치 아파. 고졸 애들 진짜 무섭다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칼 딱 꽂고 막 우리는 충성해 충성. 그러고 막. 괜히 피곤한 거예요.
어, 진짜. 노가다한테 가봐. 저 애들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하든가 아니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 아니고 이 흑수저들이 흑수저한테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발목을 잡아요. 두 분 다 여자잖아. 그 탁현민도 그렇고 미양도 그렇고 다 흑수저야. 30년 동안 흑수저 노릇을 했다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명계남이나 문성근이나 똑같아요. 명계남도 이 경력으로는 꿀릴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명계남을 막 얕잡아 보는 거야. 얼굴 생긴 게 좀 뭔가 고졸처럼 생겼어.
근데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겼잖아.
근데 명계남도 연대 출신인데.
아 진짜.
알고 보면
배울 만큼 배웠다고.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
아, 외모가 약간 억울하게 생겼어.
그래서 영화에 계속 명계남은 흑수저로 나오고 무성근은 금수저로 나온다고. 그래서 무성근은 좀 존대를 하는데 명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얕잡아 본다고.
아 그리고 또 문성근은 또 문익환의 또 아들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약간 금수저야. 근데 이제 이 용수 할머니의 불만이 뭐냐.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오라 해서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예요. 비행기값 600만 원 모금해놨는데 미국에서 아, 존대를 못하겠다 그 말에 상처받은 거예요.
존대요?
그렇죠. 할머니 표현이지. 그리고 할머니는 과연 이 어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철학자도 아니고 여성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정언자인 거예요. 한수 아래로 보는 거죠. 깔보는 거예요. 그게 상처 입은 거야. 그래서 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윤미향이 옆에 있을 때는 존대를 받았어요. 공동대표니까. 근데 국회로 가버리면 이제 이나영이라고 젊은 사람이 왔는데 딸 같은 윤미향이 사라지고 새파랗게 젊은 어린애한테 그럼 어떻게 내가 이용수 할머니인데 이 어린애한테 한번 나이 차이로 보면 거의 한 60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손자뻘인데 오늘부터 존댓말 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피곤해. 공동대표인데 오늘부터 아니 그 이나영이란 분이 이사장이죠. 그 이용수 할머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갑자기 손자뻘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지 반말을 해야 되지 이것부터 피곤하다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할머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내라도 그래. 내가 30년 동안 같이 일하면 그냥 편해. 야, 뭐 물 가져와라, 물 가져오고 그런다고. 그런데 싹 사라지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있다고 와 있으면 존댓말을 해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과 막 외로도 막 쓸 거고 막 유창하게 예고도 막 할 거고 굉장히 겁난다고. 근데 그 자체 열불이 나는 거야. 이미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 생각해 보면 이 공동 대표였는데 그럼 공동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미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한번 떠보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 아니고 우리 사회가 대중들이 흑수저한테는 굉장히 가혹해요. 왜 그럴까? 간단해. 흑수저를 때리면 반응이 온다고. 근데 금수저 때려봤자 반응이 안 와. 때리면 지 손만 아프다 그러면 안 때리는 거야. 때렸는데 내 손은 안 아프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못 때려. 그러니까 발목을 왜 잡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잡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왜 발목을 잡냐? 잡으려도 못 잡아. 안 잡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목을 졸라. 왜 그러냐? 그럼 누굴 목을 졸르냐고. 사람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그걸 뭐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이 세상이 그렇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윤미향을 국회로 보내려면 그 전에 윤미향의 급을 높여놔야 돼. 다시 말해 시민단체 대표 이것만 가지고는 100% 내부에서 발목 잡아. 항상 얘기했지만 꼭 뭐 이 정의연 아니라도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국회로 가겠다 하면 내부에서 100% 미투 나오고 폭로 나오고 고발 나오고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 사람이 흉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미향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용수가 하는 일은 위안부 이야기고 윤미향이 하는 일은 세계 인권의 일인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고. 근데 할머니 그걸 납득을 못했어. 지금 위안부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뭐 세계 인권 나오고 막 성노예 표현은 힐러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그런 말 쓴 거예요. 갑자기 유엔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유엔을 이해하냐고 힐러리하고 대화를 했냐고. 그럼 할머니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미셸 오바마를 불러야 돼. 그다음 힐러리를 불러야 돼. 그다음 트럼프 부인을 불러야 돼. 이 세 명을 딱 앉혀놓고 할머니하고 네 명이 사자 회담 딱 하는 순간 이제 뿅 가는 거야. 그럼 이미 그래 윤미향도 국회 내라 해라. 근데 이제 트럼프 부인 올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한 번 한 개밖에 없어. 김정숙 여사가 가서 안아줘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고 김정숙 여사가 안아주기 전에 이 할머니 절대 안 풀립니다. 할머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상주의 훈민정음 상주봉 갖고 있는 그거 한번 기다리는 게 박근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올라 그러는데 박근혜가 막 뒤끝까지 끌어놓고 캔텍스 타고 온다 그러다가 막 대통령 쫓겨나는 바람에 안 왔잖아. 그래서 문재인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 그래서 삐진 거야. 그래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러고 막 에라 모르겠다 불질러 버리자.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거야. TV에 나오고 싶은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사고치는 거예요 이제.
사드에도 할머니도 많으시고 밀양에도 할머니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이제 나도 만나달라 해서. 근데 한 번씩 만나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흑수저가 흑수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수저한테 좀 관대해져야 돼. 그래서 탁현민이 욕을 좀 먹었지만 욕 먹을만 해요. 그러나 욕 먹은 걸로 끝내야 돼.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과를 사과하면 사과해서는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두 번째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10만 원 내라 10만 원 주면 20만 원 내놔라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한테 사죄라고 탁현민 사죄하면 너 사죄했으니까 너 인정됐다. 너 이제 확인 사살 끝. 아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죄하라 사죄하면 그래 탁현민 너 청구한테 해먹으라 이렇게 가야 돼.
아니 근데 왜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
왜 그렇게 사과를 한 사람이
예.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책임을
놓고 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한테 사과하라고 한 사람 말고 나 사과하라 그 말을 못 해먹은 사람 있잖아. 아 나도 사과를 할걸. 그 사람 뒤늦게 사과하라 그런다고. 한번 사과하라 내 사과 안 하겠지. 사과하네? 그럼 나도 사과하라. 모든 사람이 다 사과해야 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사과하면 안 돼요. 근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사과 안 해.
아, 교통사고 났을 때도 보면 사과하지 말라고.
특히 미국에서 사과하면 바로 이제 체포되는 거야. 사과했다 이게 증거가 돼서.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화가 잘못된 거야. 미국 놈들이 문제 있다고.
아니 근데 공무원들이 일을 자기가 잘못해도 절대
그게 못 한다니까.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약자의 딜레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 직접 대면하면 안 돼요. 약자와 강자의 관계는 약자가 강자를 직접 대면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끼고 가거나 중매재인을 끼고 가거나 예를 들면 두 집안이 혼사를 한다 치면 이 중매재인이 없이 두 집안이 같이 그냥 만나면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뱅이다. 어떻게 조율을 해도 결국 뒤탈이 나요. 그래서 중매재인을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론적으로 도구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도구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문제가 되면 항상 상처를 입고 누군가 이득을 보고 피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는 항상 약자의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약자의 적은 약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윤미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를 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를 유엔 총회에 불러주면 막 이용수 할머니 그래 유명한 그래, 국회 내 그런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의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왜 이렇게 문제 생겼냐. 한국이 성장하는 바람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한국이 거지가 되거나 한국이 일본을 이기거나 승부가 나야 돼. 서열 정리라고. 개싸움하는 거 똑같은데. 이길 개가 이겨야 되는 거야. 한국은 젊은 개고 일본 늙은 개인데 젊은 개가 늙은 개를 물어서 잡아뜨려야 이게 승부가 난다고. 그 이전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3년 안에 이제 일본 개가 쓰러질 것 같아.
얼마 안 남은 거 같아.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자. 상부 구조를 쓰자. 그래서 이 진보 단체들도 시스템화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페미당, 여성의당, 무슨 당, 무슨 당 이렇게 쭉 나눠주면 안 되고 진보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가야 된다고. 예를 들면 내가 여성의당인데 진보는 어느 정도 진보냐. 그냥 여성목만 챙기면 되지 무슨 진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진보라는 큰 흐름 안에 여성이 있는 거지 뭐 장애인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성소수자들끼리 딱 모여있으면 단결이 될 것 같아. 안 돼. 성소수자들 서로 미워해. 일단 내가 게이라고 치자. 남자를 좋아하지 게이를 안 좋아해. 나 게이인데 남자를 좋아한다고. 난 게이를 싫어해. 게이가 게이를 좋아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꽁고기 없으니까 닭고기를 먹는 거지. 이성애자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성애자 남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게이 꽁 대신 닭이라고. 꽁고기 있으면 꽁고기를 먹죠. 그래서 게이가 게이를 좋아하는 것은 이성애자 남자하고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이 객관적인 이 도구를 가지고 가야지. 직접 대면하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럿이 끼워서 큰 세력을 만들고 가야 돼요. 그냥 여성 문제, 뭐 환경 문제 이거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네. 이제 그 작은 단체들이 그 진보 범진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떠잖아요. 민주당 정책이 다 정의당 걸 뺏긴 거야. 근데 정의당이 하면 안 돼.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하면 돼. 항상 그런 거라고.
왜?
그러니까 정의당 안에는 같은 그 세력끼리 이해관계 일치를 안 해요. 일단 녹색당 뭐 페미당 뭐 잔뜩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서로 싸운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두를 포괄하는 민주당이 교통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이제 반핵파들은 좀 탈핵파들 좀 참고 이번에는 녹색 애들이 좀 참고 이번에 환경단체가 좀 참고 이번에 여성단체가 좀 참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서 소수자와 소수자가 취급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이 게이들이 게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좀 상부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신되냐 위안부냐 이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왜 위안부와 정신들을 섞으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위안부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대라는 말이 그 야설에서 나온 거예요. 야설.
아니, 그럼 당시 명칭도 정신대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용대
버스 터미널이라는 이런 이제 불량 잡지 있잖아요. 근데 정신대의 뭐 진실을 폭로한다 이 쓰는 내용 읽어보면 야설이야.
아 진짜?
그 무슨 얘기 쓰냐면 조선인 소녀를 일본군이 납치해서 치마를 들쳤다, 옷걸음을 풀었다, 엉덩이를 때렸다. 점점 야설이야 이게. 그 제목은 정신대 이렇게 해놨어. 그 내용 읽어보면 이게 야설인 거야. 근데 우리가 나라 한국인도 야설을 통해서 정신대를 알게 된 거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지식인도 정신대를 이야기 안 했어요. 한다 해도 뭐 학교에서 한다고 일반인이 알겠냐고. 일단 뭐 대학 교수가 정신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겠냐고. 모르지. 근데 버스 터미널 앞에 가니까 정신대 뭐 이렇게 치는데 종이질도 조잡하고 그걸 또 조잡한데 뭐 체험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사랑의 체험수기 이런 게 많았다. 근데 정신대 체험수기 이렇게 이런 게 폭로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 읽어보면 다 거짓말이지. 그냥 소설이라고. 그 정신대 이야기해놓고 읽어보니까 일본군 야마다상이 옷걸음을 풀고 막 젖가슴을 만지고 막 엉덩이를 꼬집고 막 이런 얘기 써놓은 거야. 그 이게 무슨 폭 뭐냐고. 이게 완전히 개수작이지. 그 사람들 헷갈려 버린 거야. 거기서 정신대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비극이죠. 이게 정신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런 그 이상한 버스터미널 3주 작가 자기 이름도 공개할 수 없는 이제 이상한 숨은 그림자 작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월간지 뭐 이런 이상한 반에로 잡지에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량 소년들이 다 정신대라는 용어를 알았다고. 착한 모범생들은 정신대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도입이.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란 단어는 없었죠. 위안부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게 종군 위안부란 표현은 일본 용어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자발적으로 위한다, 위로. 그러니까 뭐냐면 군부대 위문공연 이런 거예요. 섹스로 위문공연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 용어를 누가 쓰겠냐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이게 일본군 용어이기 때문에 증거를 잡은 거예요. 아, 이건 너희들 딱 그래서 너희들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다. 안 그러면 왜 용어가 위안부냐고. 그냥 사창가면 그냥 성매매지 왜 위안부냐고. 뭐 위안부라는 말 쓴 거는 군부대 위문공연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일본군이 개입했다는 증거지. 위안부는 용어 자체가 일본군이 개입한 증거예요. 그 증거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었죠. 정신대는 김두한이 정신대죠. 김두한이 칠파예요. 하야시 부하라고. 하야시한테 자전거 포를 얻어가지고 이제 종로를 좀 주름잡았죠. 하야시한테 인정받았다. 그래서 김두한 대단하네. 와, 하야시가 김두한을 인정하다니 이렇게 된 거라고. 시간 좀 남았습니까? 28분. 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런 성과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좀 통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 할머니 자꾸 아, 뭐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된다 해도 골치 아파요. 해결되면 오늘 내일부터 사케 마셔야 되고 막 골치 아파. 내일부터 오늘 그 아사히 맥주 마시고 막 그래야 되나? 내일부터 렉서스 타야 되나? 피곤한 거라고. 우리 한국인들은 차라리 해결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게 이익이다. 그래서 한 3, 4년 후에 이제 한국 경제, 일본 경제를 따라잡으면 해결될 겁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한일 관계 역전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 해결되는 거죠. 네, 다음 곡지는 노무현의 추억. 워낙 이 이슈가 많아서 노무현 서거 몇 주기죠?
예. 11주기.
네, 벌써 많은 세월을 흘렸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경향신문에서 뭐 논두렁 시기를 찾으러 가자 막 이런 개소를 쓰고 김건종, 오마이 유창선, 진중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를 해야 돼요. 꼭 패는 게 복수는 아니고 노무현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복수죠. 소인배는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을 쳐요. 왜 사람을 치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까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약한 골을 치는 거예요. 노무현이 약하니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비열한 게 역겨운 거예요. 지식인이 왜 노무현을 때리냐? 노무현을 때릴 수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때려도 반응이 없고 노무현 때리면 반응이 있거든. 북을 치면 소리가 나요. 왜 북을 치냐? 소리가 나니까 북을 치지. 그래서 만만한 걸 때리는 거예요. 노무현이 제일 만만했다 이거죠. 그런 게 소인배의 거성이라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면은 네.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원래 소인배 다 그렇게 하는데 지식인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평론가들이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론가가 없어.
수준이.
그렇죠. 다음은 찌질이 찐다 정의당. 이제 정의당의 자리는 없다. 유일한 생존의 길.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옛날 정의당이었던가 본데 지금 정의당 당무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양반 주장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좌향자를 해서 정의당 구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너무 우양물해서 그냥 미안해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니 고마워. 너무 고맙잖아. 나는 아, 민주당이 너무 우양물을 해서 큰일 났다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민주당이 좌향자를 해서 정의당을 다 뺏어먹었다는 거야. 와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다니. 아, 솔직하게 말해서 뭐 노베드네면 우리가 또 아, 민주당이야 진정한 보수지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아 민주당이 좌파라는 거야. 와 이거 놀라운 얘기. 그것도 좌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이건 고마운 이야기.
그 옛날에 좀 양상이 구조가 반대네요. 네. 예전에는 좌파가 이제 민주당이 저 우경을 했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렇죠.
저기 우파 애들은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비판을 하고 양쪽에서 이게 그쵸.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양쪽에서 칭찬을 받는.
또 뭔가 좀 얄궂은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정책이나 이념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먹힌다 싶으면 어느 정당에는 갖다 씁니다. 일단 뭐 기본소득제를 하자 안 하자 이거 다른 나라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먹힌다 싶으면 해. 소위성과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고 있다니까 어 저거 먹히나 어 되나 그럼 된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이번에 이제 돈을 나눠보고 사람들이 느낀 게 아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고 직수효과가 효과가 있다. 아 이게 해보니까 느껴지네. 다 느꼈어. 이 경험이 중요한 거야. 아, 해봐야 돼.
따라서 한 거죠 미국이.
그렇죠. 다른 나라 간다 그러니까 하지. 다른 나라에서 다 안 한다 그러면 특히 트럼프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고졸 세력이냐, 태졸 세력이냐, 호남 세력이냐, 영남 세력이냐, 여성 세력이냐, 마초 세력이냐,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 그 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걸 제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표현했는데 꼭 뭐 게리맨더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세력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을 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의 천표 차로 다 이겼잖아. 그건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진짜 억울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미통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제든 뭐든 간에 자기들 노선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 말을 끊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죠. 간단해. 90년대 우리나라 뭐 1년 예산이 30조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1년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10배로 늘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나라 그냥 대통령이니까 알지. 그래서 한 몇십조 퍼져도 나라가 멀쩡하다. 이명박이 증명했잖아. 20조 퍼졌는데도 아무 탈이 없어. 맞네. 이명박이 한 20, 30조 퍼줘도 괜찮더만 우리도 한 50조 퍼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때는 20조가 되게 크게 보였는데 요새는 그쵸. 20조 껌값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 쓰면 10조 단위니까.
그래서 이 큰 정부가 되는 게 이 자연 법칙이에요. 이 구조론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전쟁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장군들의 싸움이다. 처음에는 사병들의 싸움, 그다음에는 장교들의 싸움, 그다음에 장군들이 싸웁니다. 1차 대전은 옛날 봉건 전쟁은 그냥 병사들이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1차 대전은 하사들이 싸워. 그냥 기관총을 하사가 쏘거든. 2차 대전은 탱크, 비행기, 잠수함 이건 이제 대위가 운영하는 거예요. 장교들의 싸움이지. 2차 대전을 끝낸 거는 핵전쟁, 그러니까 장군들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들의 싸움인가,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이제 점점 레벨이 올라가서 옛날에는 그 현대자동차 이런 데 취직하려면 이제 고졸 정도면 취직할 수 있었어요. 중졸은 취직 잘 안 돼. 너희 글자를 읽을 줄 매뉴얼 쓰라는 거 이거 봐. 못 읽어. 그러면 아웃이야. 근데 고졸만 되면 매뉴얼 읽어봐. 아, 1번, 2번, 3번, 4번 글자 읽어봐. 그래, 너 합격. 얼마나 쉬워. 근데 지금은
석사 이상입니다. 예,
유튜브로 뭐 좀 하려해도 좀 똑똑해야 돼요. 고졸은 좀 장벽이 있어. 진입 장벽이 있다고. 나도 지금 유튜브를 해보려는데 진입 장벽이 있어.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이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유튜브 하나로 막 70억 명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싸이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좀 뭐 BTS라든가 이런 시대에는 전 국민이 좀 엘리트가 돼야 돼요. 한 명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머지는 뭐냐, 그 한 명을 발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좀 띠란 애들을 갈궈서 이 똑똑한 애를 찾아내는 게 이 나머지 다수의 역할이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통당과 작은 정책을 지향하는 정의당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은 굉장히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걸 해야 돼요. 큰 게 뭐냐, 외교라고. 그래서 결국 이 세계 1등을 해야 돼요. 이 지식인들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 글자 배운 사람 이런 말 싫어해요.
왜?
세계 1등은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핀란드처럼 강소국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대국인데 어떻게 소국이 되냐고. 이미 인구 5천만은 인구가 적은 게 아니야.
미쳤나?
그렇죠. 그렇지? 우리는 소국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이미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데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면 한국 빠지고 이 세계 안 돌아가요. 그래서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뭐 노동자, 농민의 뭐 분노, 이게 다 개소리예요. 프랑스 농민들이 다 혁명을 반대했어. 그래서 혁명을 반대한 농민 200만 명이 살해됐어요. 방대 지역의 농민 반란에서 농민들이 혁명을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원하는 거죠. 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럼 부르주아들은 왜 혁명을 했을까? 간단해. 자기들이 세계 1등을 되고 싶은 거예요. 세계 1등 됐어. 나폴레옹 시절에. 세계를 다 먹었다고. 러시아도 똑같아. 혁명을 해서 한동안 잘 나갔어요. 60년대까지 러시아를 굉장히 잘 나갔죠. 70년대부터 이제 러시아가 왜 망했냐면 중앙아시아의 그 열풍이 불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카스피해 옆에 뭐 있잖아요. 작은 바다 아랄해. 그 물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면화들이 말라 죽기 시작하고 하여튼 60년대 굉장히 날씨가 이상해서 계속 열풍이 불어서 러시아가 갑자기 식량 수입국이 된 거야. 미국에서 제발 밀 좀 팔아달라고 그러고 막 부탁하게 이렇게 역전되어 버린 거라고. 러시아가 원래 식량이 남아돈 나라인데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에 농사 굉장히 잘 돼요. 토지가 아주 비옥해. 그래서 식량 수출국인데 수입국이 된 거죠. 그 러시아 망한 게 농사가 망해서 망한 거예요. 중국은 왜 문화혁명을 했을까?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 찬양을 했어. 와, 우리도 중국을 배워야 돼. 우리도 문화혁명을 해야 돼. 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어. 막 감동이야. 그러고 막 뻑갔어. 지식인들이 박수 치고 막 그런데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박수를 치려 계속 춤을 추는 거야. 굶어 죽으면서 춤을 추는 거야. 10년 동안 춤을 춘 거지. 그게 왜냐? 박수 치는 인간이 있으면 계속 춤을 추게 돼 있어요. 무대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문화혁명 이 공통점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다는 거지. 진짜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 그때 벗가서 중국인들은 막 우리가 최고야 그러고 막 완전히 작복에 빠져 있었다고. 한국도 지금 국벽에 빠져가지고 막 세계 최고야 그러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이게 농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민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에너지라고요.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겠냐고. 짜르가 전쟁을 하자 하고 선포하니까 1500만 명이 군에 자원 입대해 버린 거야. 그럼 군복 1500만 버리셔야 돼. 군복 1500만 불 하고 소총 1500만 정을 주문하니까 그 총기 공장에서 총값을 내놔라 그러는데 짜르가 안 준 거야. 외상, 그러니까 외상 없어. 이래서 그게 혁명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농민들 다 짜르를 좋아했다고. 짜르를 미워한 게 아니고 뭐 짜르의 탄압, 뭐 노동자 농민의 분노 이게 아니야. 짜르가 농로를 해방시켜줬다고. 얼마나 좋아. 어제까지 농로였는데 짜르가 막 해방시켜주고 좌죽지. 근데 짜르를 제거해버린 것은 사람들을 한번 소집하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 촛불 한번 소집됐잖아. 아직도 마음은 광장에 있어. 집에 안 간 거야 사람들이.
그래갖고 조국까지 간 거지.
그렇죠. 계속 또 뭐 촛불 없나 해서 뭐 또 촛불 하자 그러고 막.
무서워 죽겠어. 불러내면 다 나올 것 같아. 막.
사람들을 끌어내면 안 돼요.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했다고 다 개소리고 끌어낸 거야. 끌어내는 거 어디로 다 서울로 왔어.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농촌계량운동이 아니라 결국 서울가기운동이 돼버린 거죠. 한번 집에서 나오면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 생각 태도 이게 다 변해버려요. 옛날에 뭐 무당 믿고 막 이렇게 시골에 짱박해 살고 이웃 동네 안 가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들 이웃 동네 안 가요. 근데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러고 막 나오라는 거야. 막 나와서 나오다 보면 결국 서울까지 가버린 거죠. 처음 집에 있는 사람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도박을 할 때도 호주문에 있는 돈을 도박장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돈을 갖고 왔다, 집무소를 갖고 왔다 이미 끝났어. 그건 내 거야. 근데 도박장까지 왔다 하면 그걸 끝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의당 내가 찌질찐따라 욕해놨지만 사실은 잘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의당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그 정의당 아이디어는 다 민주당 해먹어요. 그걸 가지고 막 아쉬워하면 안 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정의당이 좀 통 크게 놀아야 된다고. 좀 큰 게 세계 전략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정의당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도 기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는데 정의당 사람 특히 진중권 같은 우리가 독일을 배워야 돼. 홍수하는 우리가 파리를 배워야 돼. 그리고 박노잔 우리가 지금 너를 있어야 되는 핀란드를 배워야 돼. 그리고 다 남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1등이다 그럼 누가 배우겠냐고. 안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의 특징, 특히 친일파들은 일본을 배워야 돼 그러고 막 친미파들은 미국을 배워야 돼 다 그러고 있다고. 근데 전 세계 한국을 배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나밖에 없지. 네, 시간 충분히 됐죠.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